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고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정말로 죄를 전혀 안 저지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저지른다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조금 더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죄의 기준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말씀을 배웠지만 막상 전혀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은 죄를 계속 저지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종종 크고 작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죄를 범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니어서 그런 거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결국에는 모든 죄악을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17절, 18절,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죄악을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듭난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너무나 확고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죄를 전혀 안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신자들이 일부러 죄를 저지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죄를 저지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절대로 죄를 안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나 분노가 생길 때에도 죄를 범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못 저지른다는 말이라면 이 말씀을 사실로 믿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순간에 완전한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 죄를 벗어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너무 약하게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결국 용서받으니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반대로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면 죄악을 계속 즐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때때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를 배워주신 내용이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죄를 범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워주신 기도의 내용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절대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니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종종 죄를 범할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만약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전부 거짓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해보면 죄를 전혀 안 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자체는 완전하게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인간 스스로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 배웠어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벗어나길 원하시기 때문 아닌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양뿐만이 아니라 질도 보십니다. 사람들은 너무 흔하거나 작은 죄를 범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 방울만 있어도 코끼리도 죽일 수 있는 독을 우리가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독이 있다면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독이라는 것이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죄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그 이유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충분하기 때문이네요.
아무리 작아도 죄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혀 죄를 안 짓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다른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비바람이 쏟아지는 날 집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옷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볼일을 보러 다녀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는다고 해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는 당연히 옷에 빗물이 묻겠죠?
아, 그렇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빗바람이 불어칠 때 그래도 우산을 쓰고 최대한 비를 피하려는 사람이겠네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젖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비에 젖든 말든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나 정도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밑바탕에 두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용서해 주길 기대하고 적당히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저지르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믿는다는 기준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실제 삶의 방향이 죄를 벗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윤슬 자매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이라는 좋은 장소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른다면 그 삶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믿어졌다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흉내내거나 속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네요. 사과 열매가 맺혔는데 감나무라고 속일 수 없는 것처럼요.
잘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때로 의도하지 않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이후의 태도를 보면 진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다윗의 고백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다윗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었지만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자 곧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고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니까 마음껏 죄를 즐기려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죄를 용서받고 처벌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 자체가 자기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잘 보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오히려 모욕하는 거네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죄를 즐기면서 살 것 같아요.
믿는 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그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네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용서로 처벌받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큰 문제로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민감하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죄를 지으면 수치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돌이키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자들도 죄를 범하지만 그들은 결국 죄에 대해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둠과 죄악이 아닌 빛과 의로우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자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기 일을 합리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은 한순간의 결심과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죄를 짓고 방향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어릴 때는 자주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다리에 힘이 생긴 후에는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구덩이나 나무 뿌리를 못 보면 실수로 넘어질 때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넘어졌을 때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면 계속 옷을 더럽히세요? 아니면 얼른 흙을 털고 일어나시나요?
당연히 얼른 일어나서 더러워진 옷을 털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겠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죄에 넘어지고 죄로 인해 더러워졌다고 해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거나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죠.
그렇게 생각하니 정리가 잘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원하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을 즐기거나 넘어진 채로 계속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어요. 곧바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야 해요. 돌아갈 집이 있다면 결국에는 일어나야 하니까요.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죄를 짓는 신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 욕심이나 내 죄악을 합리화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내가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하기보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더 무겁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쉽게 말하기에는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신을 돌아보면 쉽게 절망하고 자책하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즐기거나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인 북재전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실제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거나 서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그 북조선에서 공개 재판을 하는 모습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무서웠나요?
많이 공포스러웠고요. 옷이 이렇게 젖었더라고요. 끝났는데 사실 저와는 무관한 일이긴 하지만 군인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소리자매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외국에 사는 친누님을 대신해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서본 일이 있습니다.
법정에 서는 일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일도 아니고 누님의 일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법정 싸움을 벌이는 일이 쉽지 않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법정이 주는 중압감과 두려움이 컸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변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해 감사하게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인도 아니신데 증거 수집과 서류를 작성하셔서 승소하셨다니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많은 지혜를 주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 하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가슴을 쓸어내릴 순간이 많았습니다. 승소하기까지 수년이 걸려 힘도 들었지만 정의롭게 잘 끝나서 참으로 홀가분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는 성도 간의 송사, 그러니까 법정 소송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 방송 말미에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통해 교회 내부의 성도들끼리 생긴 문제에 대해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었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송사의 문제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송이 음행한 사람과 연관된 것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송사에 대해 말하는 바울의 어조에 분노와 실망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송사에 대해 구태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순화된 것인데 원어는 어떻게 함부로 어떻게 감히 라고 하는 뜻으로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정은 중앙법정과 지방법정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남조선도 실제적으로는 이 이심구조로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 지방가정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 중앙법정은 내란죄, 살인죄 등 정치범과 형사범들을 판결하는 것으로 비교적 공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가이사에게 상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로마 중앙법정에 상소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정은 주로 돈을 주고받는 일과 관련된 민사법을 다루는 곳이었는데요. 문제는 중앙법정과는 달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재판을 신청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통 원고는 돈 많은 사람들이었고 피고는 하층민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적 인맥을 동원해 재판관을 매수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게 하는 불공정 재판이 많았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말하는 바로 이 불의한 자들은 정말로 법적으로 불의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로 돈으로 매수당해 불의한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 간의 다툼을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은 성도의 본질적 신분에 대해 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종말에 타락한 세상을 재판하고 타락한 천사들까지 심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진 자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은 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다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예수님도 세상을 심판하는 성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도 실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계속 표출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재를 요청할 때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세웠던 너희가 어째서 뒷돈 받기로 악명 높아 평판이 나쁜 불의한 재판관에게 중재를 요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판 좋고 명망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인데요. 왜 고린도 교회인들은 세상 재판의 불의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굳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인가요?
네,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세상 정신을 다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치리해야 할 심각한 음행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했죠. 그런데 아마도 이 푼돈 문제였을 그 일에 대해서는 교회 내의 중재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불의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문제로 보는 것은 작게 보고 사소한 문제는 목숨을 건 형국이었군요.
맞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고소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도 자기 자유와 유익을 위해서 억압하기를 밥 먹듯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마치 해심치 않은 일개, 기독교처럼 붕괴와 탐욕 같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유혹에 굴복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교인들로서 서로의 작은 이득을 포기함으로써 죄를 용서했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피차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탐욕에 굴복하고 그 문제를 불의에 넘긴 것이기에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의를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속였군요. 그는 너희 형제로다 외치는 바울의 말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사랑하는 북신원 성도님들, 넉넉히 서로 덮어줄 수 있는 문제에는 목숨을 걸고 정말 과감하게 처벌해야 할 문제는 사랑으로 품짜고 말하는 풍토가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작은 문제에는 차라리 서로 속아주고 모른 채 하시고 음행 같은 더러운 문제에는 칼을 빼어들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게 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불의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과 이 세상에서의 불의함이라는 이 중의적 의미를 보게 되지요. 신앙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서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계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의한 자는 인간관계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불의하고 이웃 앞에서도 불의한 사람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되었고 사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왕까지 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죄에 매인 삶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지속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엄중히 선포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붙여 쓴 여러 동사들 중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받다라는 것을 애용해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면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열거한 불의한 자의 삶의 모습의 목록들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울이 열거한 열 가지 모습들 중 가장 근원적인 불의한 모습은 두 번째로 언급된 우상 숭배하는 자일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종교의 씨앗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만물을 신으로 숭배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음행, 간음과 같은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데 탐색과 남색도 성적인 죄인가요?
그렇습니다. 탐색은 동성애에서 여자 역할, 남색은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성애는 바울 당시 로마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동성애자였고 네로 황제는 양성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도적과 탐욕 부리는 자, 술에 습관적으로 만취하는 자, 또 습관적으로 뒷담화하는 모욕하는 자, 사기꾼, 이것이 불의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 몇은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나 씻겼고 그러나 거룩해졌고 그러나 의롭게 되었다.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어 있군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음을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알면서도 거지처럼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타락한 이방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변화된 신분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불신자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우리는 그들과 적절한 관계를 잘 맺으면서도 불신자들의 타락한 삶의 모습은 단호하게 거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앞에 열거된 불의들을 지속적이고도 습관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불의한 자의 증거로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두 번이나 강조한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건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원 없이 다 하고 사는 게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어르신들과 복음에 대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해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불신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육신에 매여 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자유롭고 육신을 벗는 죽음 이후에는 더더욱 자유로운 존재가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우리의 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고린도 교인들이 내세웠던 두 가지 구호가 나타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구호는 12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지향했던 당대의 철학이 바울 복음에 대한 오해와 결합된 구호입니다. 당시 철학은 심지어 주변 사람이 문제와 어려움으로 죽어나가도 나는 내 자유를 잃지 않아야 그게 참된 선이고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현대의 사상과 세계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 이념은 이렇게 비인간화되기가 쉽군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인종 청소의 당위성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전쟁과 억압과 학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극단적 전체주의자들이 동참해버린 대대적인 유대인 학살 사건, 홀로코스트가 인간 사상의 잔혹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죠.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은 사탄의 사상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의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다는 관점을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모든 것이 허락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님을 지적하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 허락된다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즐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 더 악한 구속입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방종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통제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두 번째 구원은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다가 바로 두 번째 구호였습니다. 원문에는 폐하시리라 다음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배와 몸을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식욕에 의해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의 기능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처럼 성욕도 똑같다고 생각해서 음란함도 큰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
앞서 나눈 세상적 관점처럼 인간의 몸은 결국 사라질 고기 덩어리라는 생각에 깔려 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몸은 그렇게 천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몸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덧 입혀질 필요도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주님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입고 오셨고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과 생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몸을 쓰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또한 음식과는 달리 성적인 관계는 우리의 몸으로 대변되는 인격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성적 행위가 단순한 생리적 작용이 아니라 영혼과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피해야 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마약처럼 중독되기 쉬운 것이 성적인 영역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욕구이지만 가장 왜곡되기 쉬운 욕구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곡된 성적 욕구에 지배되어 살아서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개개인과 우리 사회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 질서 안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세상 정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리해야 할 심각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했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 중재도 거치지 않고 바로 불의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개인의 이득을 위해 치리할 땐 관용하고 관용해야 할 땐 법정으로 가지고 가 결국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로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바울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죄악된 세상 정신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잘 맺으면서도 그들의 타락한 생활 방식은 단호하게 거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지향했던 당대의 철학을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결합시켜 자유의 복음을 왜곡하는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호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는 것으로 바울은 모든 것이 허락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구호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피하실 것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몸이 당시 세상의 사상처럼 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오셨고 그 몸을 던지셨음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과 생활에 관심을 갖고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적인 관계는 우리 인격 전체가 영향을 받는 중요한 행위이기에 음란을 반드시 피해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새 질서 안에 들어왔음에도 반드시 공적인 치리가 필요한 음행의 문제는 침묵하고 관용해야 할 사소한 문제는 이득을 위해 당시의 불의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다투었음을 알려주며 성도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타락한 생활 방식은 단호히 거부해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지향하는 당대의 사상과 바울의 복음을 결합해 왜곡하여 모든 것이 가하다는 구호를 외쳤는데 그에 대해 바울은 모든 것이 허락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것이 유익이 아님을 지적했음을 알려주면서 방종은 자유가 아닌 더 악한 죄의 구속의 됨을 가르치십시오. 또 다른 구원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다 폐하실 것이다로 그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위해 죽으셨다고 일깨워 주었음을 알려주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신령한 몸을 더럽히는 음행을 반드시 피하라고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